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8절부터 3장 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시간도 이 본문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피셨듯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요한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도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또 그분의 말씀 안에 또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거하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경히 여기지 않고 멸시하지 않으려면 우리도 또한 그분 안에 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신자의 삶이 성경의 말씀대로 일구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보셨듯이 2장 24절부터 거하라는 표현이 아주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그 거하라는 표현은 그 현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영생의 누림과 연관되었던 것이라면 오늘은 이 거하라는 표현이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 안에 거하라 이런 권면의 말씀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의 방식을 택하지 않고 피해가는 그런 신자도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죠. 그러기 때문에 그분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한 강조를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요한이 말하는 차원에서 자동적으로 주 안에 거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어릴 때 이제 친구들과 약속을 하고 목욕탕에 갑니다. 이 목욕탕에 거의 놀러 가는 수준입니다. 근데 가기 전에 어머니께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욕탕 가면 뜨거운 물에 몸을 푹 담그고 충분히 있어야 돼. 그 말씀을 꼭 하시거든요. 온탕에 깊이 거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야 때가 불고 그다음에 몸이 정화되고 정결해집니다. 그렇죠? 어머니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하면 목욕탕 가자마자 그냥 냉탕에 들어가가지고 친구들이랑 풍덩풍덩거리고 놀다가 시간 다 됐네 집에 가자 그리고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목욕탕 가자마자 온탕에 거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신자라고 하더라도 세속에 푹 잠길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는 이런저런 문제로 하나님 안에 거하다가도 다른 2차적인 것에 잠기는 그런 경우가 또 있죠. 자신의 어떤 닥친 특정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갈등이 생긴 어떤 관계라든지 아니면 뭐 너무 좋아진 관계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좋아하는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거하는 그런 것은 어느 경우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한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노출되어 있는 공동체 신자들이 이런 위기의 때일수록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 무엇을 약속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부끄럽지 않을 그런 평가에 관한 삶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약성경 총 260장에 318회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평균 한 장당 한 번 이상씩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분명한 진리의 사건입니다. 교리를, 특별한 교리를 다루는 그 짧은 서신들, 뭐 갈라디아서라든지 요한 2, 3서라든지 빌레몬서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신약 문서들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은 신자가 현재, 지금 여기서 의로운 삶을 사는데 하나의 동기부여로서 들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내가 그냥 뭐 어떻게 뭐 살면 되지? 내가 뭐 말씀대로 살면 되잖아. 기도했잖아.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그때를 의식하면서 사는 그런 삶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재림 때 우리가 부끄럽다고 평가되지 않을 삶, 즉 의로운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하자면 바른 종말론적인 신앙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펼쳐서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신자가 이 땅에 거듭나면서부터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이르기까지 그런 어떤 전반적인 어떤 신자의 과정을 한번 제가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자가 되려면 먼저 거듭나야 되죠. 성령이 역사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에 정말 우리 지금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생명의 그 힘을 온유한 힘을 받아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단지 이 칭호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자녀라는 뜻은 하나님의 가족 안에 이렇게 종속됨으로써 그 가족 안에 흐르고 있는 어떤 유전적인 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죠?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실제로 이 내면에 하나님의 생명의 변화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렇게 영적인 출생을 하게 되면 그럼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의 씨가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미약한 믿음이나마 그것과 결합해서 믿음이 자라고 신자의 삶이 성숙하게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외부 사람들은 그 사람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때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씨를 뿌리면 열매가 맺기까지 시간이 걸리듯이 우리가 거듭나고서 어떤 외형적으로 외부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징이 드러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이제 실제적인 출생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증거를 이제 사람들 앞에서 대중 앞에서 공적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급기야 말하게 되는 단계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 4월 15일 날 있을 침례식 때 우리가 많이 보는 그런 광경들이죠. 세 번째로는 그 다음에 이제 신자로서 긴 시간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그 긴 시간 동안에 신자의 장래의 모습에 대해서 어떤 수준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늘 일깨워 주십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신자라면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한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좀 막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조금이나마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지상에서 그분이 고난과 희생과 그런 모든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주로 세워지셨던 것과 같이 이 신자도 자신의 모든 삶과 고난의 역경을 통해서 온전한 자녀로 예수님의 형제로 그렇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구주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구주에 합당한 구원받은 자녀로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말씀의 씨를 뿌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그분 안에 거하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나타나실 때 그와 같이 될 것을 노래하는 것이죠. 3장 2절에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라고 말씀하죠. 이런 부분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필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장래의 모습과 관련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와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서 보신 대로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4장 17절에도 보시면 이로써 사람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기서 보면은 심판날이 올 것인데 그때 담대함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해보면 신자가 거듭났다라는 사실과 또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끄럽지 않을 인생을 사는 것은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부끄럽지 않을 인생으로 저절로 살게 되지 않는다라는 데 요한의 강조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신자는 예수님의 재림 때 두 가지 궁극적인 가능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는 내 삶이 부끄러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끄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것이 100% 부끄러운 삶으로 분류되고 100%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구분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부끄러움에 대해서 자꾸 언급하는 이유는 신자가 그분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부끄럽지 않을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한마디로 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근데 너무 막연하죠. 너무 큰 단어입니다. 의를 행한다고 할 때 우리가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이게 참 애매하고 붙들기가 힘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우리가 의의를 행해야 된다고 할 때는 인간의 기준에서 의의를 이해하지 않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인간의 의로움에서 나오는 의의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의의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의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어떠한 것이 의로운 삶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심으로써 그분이 지상에서의 의의를 이루셨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의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일반적인 그런 개념의 의의는 우리가 뭐 윤리적으로 산다, 또 선하게 산다, 불의를 참지 않는다, 또 의협심을 갖는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종교적인 영역에 들어와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의의가 있죠. 그것은 이 바리새인들에게서 발생한 자기 의의죠. 그들은 율법적으로 살고 모든 선함을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마음의 동기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문제까지 다루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토록 많은 질타를 받은 것입니다. 이들의 삶은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가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사람과 세상의 칭찬과 존경거리로 나타날 자기들의 의의를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로 치장된 교묘한 부끄러운 삶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의를 우리가 본다라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공기 안에 먼지가 떠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이 아니면 자기 의를 파헤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내가 내 나름대로 자기 의를 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고 일러주시는 자기 의를 버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의는 또 자기 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진정으로 의로운 삶을 위해서는 예수께로부터 배워야 할 의로운 삶이 따로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토록 강조하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의를 행하려면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랑의 삶을 떠나서는 불가능해집니다. 이 의로운 삶의 두 가지 중요한 기둥을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른 교리 위에 서라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에서 이 땅에 오신 아들이라는 사실과 그 아들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정을 해야 된다. 이 바른 교리 위에 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그냥 거치대적인 삶에 불과하다라고 요한은 암시하고 있죠. 그 바른 교리 위에 바른 실천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2장부터 끝장까지 계속해서 사랑에 대한 강조의 말씀을 하시고 있죠.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삶, 바른 삶은 바로 형제 사랑의 삶이다. 바른 교리와 바른 사랑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의의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에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러운 삶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죠. 이 두 가지 바른 교리와 바른 실천의 기둥을 붙들고 살면, 그리고 거기에 부합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를 행하라는 삶을 살라라는 것은 결국 자신들이 하나님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이 거하는 삶의 방식을 잘 깨우치라는 그런 동료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주님의 재림 앞에 선다는 그런 보다 깊은 의미가 무엇일까?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잘 아셔야 되겠죠.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비춰지는데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또 우리 로마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것도 스크린에 비춰질 것입니다.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아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을 다 짓고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그 의도를 조금 좀 잘 아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굉장히 엄하게 보거든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짓고 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였습니다. 그 한계를 넘지 못해서 잘못하고 실수한 것을 예수님이 끄집어내서 혼내는 시간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너무 예민하고 지금 예수님의 의도에 조금 잘못 방향을 틀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생각한 것이라 이거죠. 자기의 기준으로. 우리는 늘 지적받고 혼나고 99점 받으면 왜 1점도 못 받았냐고 추궁당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앞에서 나의 행한 것을 모두 고백한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확인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또한 자기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였으나 제대로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지막 점검을 받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혼나야 될 것은 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그 입성 승인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우리는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대망합니까? 기대합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대망하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을 대망한다라는 말은 다른 의미의 말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라는 말은 또 이렇게 혼나는 의미에서의 말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완전히 주님의 재림을 각각 다른 사건으로 분류해서 보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을 본 다음에 자신이 몇 점 받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사람 있을까요? 아, 물론 아무것도 안 해놓고 망친 사람 빼놓고요. 아무것도 안 써놓은 사람 빼놓고 내가 몇 점 받았는지 다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만일 자기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면 기쁘겠죠. 혹시 더 낮은 점수를 받았다면 왜 그런 점수를 받았는지 궁금하겠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때 우리의 모든 부족과 연약에 대해서 일깨워 주시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준비시키시고 자격을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공개적으로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은밀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살아생전에 믿고 거듭난 자녀가 되었다면 못 들어갈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의식과 앞으로 영원히 이어질 삶에 대한 마지막 결단과 반응은 그때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약점은 역시 이런 심판대라는 말이 풍기는 그런 엄정함, 어떻게 보면 냉혹함,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두렵고 좀 피해가고 싶은, 우리가 죽을 이렇게 떠먹으면은 죽 떠먹은 자리는 금방 메꿔져서 아무 일이 아무도 터먹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우리는 삶을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했던지 간에 죽 떠먹은 자리처럼 흔적이 남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주님, 이게 꼭 뭐 통과 의례입니까? 왜 꼭 필요합니까? 주님, 우리의 삶과 마음을 다 아신다면서 이런 공개적인 심판대를 모두에게 들이미십니까? 알고 봤더니 주님도 잘못을 다 용서하신 것이 아니었군요. 모두 다 드러내시고야만은 그런 집요한 분이시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이 표현이 더 과격하게 나갔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냥 대강 살고서도 잘 살든지 잘못 살든지 아무도 모르게 그냥 넘어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삶을 살면서도 그것을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은밀한 차원에서 시작하고 은밀한 차원에서 살다가 은밀한 차원에서 끝난다. 이렇게 돼 있지 않다라는 것을 나의 삶을 보면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들의 삶을 보면 더더욱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잘 살아도 그만이고 못 살아도 그만이라면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땅에서 그 고난을 허락하시고 죽을 뻔한 사건도 일어나게 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일으키시겠습니까? 이런 위험한 일들을 통해서 깊은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을 더 향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인간됨으로 인도해 가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마지막 심판 때에서 엄중한 평가가 있을지라도 신자의 제대로 살아간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과 존귀를 입혀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내가 그때 그 위기의 순간에 나를 의지하고 나를 불렀지. 네가 분명히 사람들의 정당한 이유라면은 그 사람 싫어하고 그리고 그 사람 배척할 수도 있었는데 끝까지 사랑의 손길을 놓지 않았지. 내가 괴로우면서도 한 그러한 사랑의 행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칭찬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모두 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영예를 씌워주시고자 한다라는 그런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왜 볼 수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단점과 치부를 드러낼 때 부끄럽긴 합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런 단점과 부끄러움 속에 빠져서 살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한 역전 승리극을 우리에게서 보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산 신자들은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칭찬해주고 싶으신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써야 할 것은 빨리 주님의 그러한 선하고 풍성하신 의도를 깨달아서 하루라도 더 많이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고 하신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의 개인적인 간증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년 전부터 저의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그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뀔 때 그때는 제가 상당히 지쳐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그 의욕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고 그리고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근데 그 전의 상태는 어땠냐? 30대, 40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존귀를 약속받았고 그것을 입어야 할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별 자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성경을 지금보다 잘 몰랐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무슨 보상이나 칭찬을 받는 것이 뭐 꼭 뭐 바라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라도 얌체 심보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나님 뭐 나의 칭찬 안 해주시고 뭐 존귀 뭐 그런 거 안 입혀주셔도 저는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힘차게 잘 살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기특하고 가상합니까? 뭐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러다가 지치면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꼭 지칩니다. 동기부여가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가는 사람 한 6, 7년 갈 거고요. 적게 가는 사람 한 2, 3년 갈 겁니다. 그냥 제 경험으로 말한 수치니까 뭐 그 수치에는 연연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어떤 딜레마에 빠졌을 때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변변히 살 수 없는 존재로구나. 그리고 죄인됨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것이 내 작심이 결국 뭐 3일 간다더니 이거 뭐 3년 가고 6년 3회 제곱 6년 정도 가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빠져나갈 구멍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늘상 교회에서 들어오고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 주님께서 저를 독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게 맡기신 삶과 소명을 주님의 무한 격려와 사랑의 위로 그리고 제게 주실 칭찬과 영예를 주시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런 성품을 깨닫는 데 있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고 그러고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실 거야라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 가운데 제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제가 잘했던 못했던 주님의 평가가 없다면 저는 제 나름대로의 씨름 열심히 했겠죠. 그러다가 방해물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 포기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다 보면 인내하고 지혜를 얻는다는 신자의 복된 그 측면이 다 사라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금방 포기하고 금방 또 바꾸고 이렇게 될 테니까요. 여기서 그런데 더 위험한 것은 뭐냐면 제가 아까 언급한 그 자기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칭찬 필요 없어. 나 존귀함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할 때는 자기 의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니 내가 감사하니까 행합니다. 물론 말은 맞습니다. 감사하니까 행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으로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리이까? 내가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겠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에 숨겨진 교묘한 자기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나의 주를 향한 열심이 주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보답 차원으로 행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자기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주님께서 제가 부르시는 것을 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순종을 가지고라도 제가 이렇게 여기에 왔을 때 부르시는 대로 이렇게 왔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평가해 주실 터인데 그것은 두렵지만 또 채점날 그것은 무섭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저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셨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것이 있다면 분명히 칭찬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를 영예로운 자녀로 입혀주실 것을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이러고 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 주님께서 거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이 우리가 잘못 산 것에 대한 예수님의 보복의 의도가 담긴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잘한 것이 있어서 그 잘한 것을 들춰내고 우리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주님의 자비하신 속성이 드러나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후한 평가를 바라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정비하고 수정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결과를 잘 내었던 못 내었던 그것은 2차적인 것입니다. 뭐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가 사역을 맡았을 때 사역을 뭐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면서 잘했던 못했던 그것은 2차적인 문제라 이 말씀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결과를 내었느냐 그것도 2차적인 것입니다. 보다 더 본질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바로 내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소명의 길 위에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썼는가? 주님의 인내를 배우고 겸손을 익혔는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오는 그런 영적인 양식을 받고 활용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깨우쳤는가? 내가 이 세상으로 이 세상의 것으로 살아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받고 살아간 그 삶의 방식을 깨우쳤는가? 그리고 모든 주어진 일과 또 내게 주어진 사람들과 또 내 자신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사랑이 깃들도록 주님께 의탁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체험하였는가? 여기에 대해서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이러한 주님의 관심사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막 가는 것입니다. 뭐 헌금 얼마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 보고 갚아주신다. 뭐 100일 기도하면 뭐 아들 주신다. 뭐 이런 엉뚱한 얘기들이 막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한 칭찬과 존귀를 입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야 된다, 애써야 된다,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살폈던 대로 영생의 누림이 이 땅에서 일어난다라는 말은 그 영생의 삶을 산다라는 말은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인생을 바꿔서 말하면 주님 앞에 담대히 서서 주님 닮기를 내가 그토록 애썼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는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삶의 사랑의 교제가 핵심이 된다는 사실을 서신 내내 강조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3장 중반부에서 후반부에 이르기까지 또 사랑에 대한 말씀이 또 풍성하게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 평가될 우리의 현재의 삶은 항상 자기 기준으로 설정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 줄 수 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다 흡족하게 못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연연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훗날 평가받을 그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습니다. 자비하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활동을 하면서 또는 이런 영적인 사고 속에서도 자기의 의의 문제를 직시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 안에 먼지를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 의의와 싸우고자 하는 그 정말 투철한 영적 전쟁의 의식이 있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참 필요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향과 방향이 잘 바로잡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울 가능성이 있는 삶과의 치열한 전쟁을 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고 내적 전쟁이고 나의 전쟁입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열심히 애쓰는 것이고 또 주님의 재림과 심판 때라는 주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분명한 성경의 의미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지는 것이죠.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부끄럽지 않고 또 담대히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진실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